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병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 옷 안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아멘. 오늘은 병을 치유하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든 안 하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어려움, 고난, 고통이라는 것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중한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작스레 돈 만 원 하나도 없는 재정의 파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평안하는 가정에 파탄이 오고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심각하게 되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인생에 대해 그런 폭풍 같은 일이 본의 아니게 찾아오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보이죠. 자기만 불행해 보여요. 자기만 왜 이런가? 딴 사람들 얼굴 봐도 다 행복하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워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사실 문제 없는 듯이 웃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물론 고통스럽기는 해도 문제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도 사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역전이란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려움을 줘도 또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겠지. 그 능력도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겠지. 그것도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될 것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반대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이 없었던 시절보다는 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사실 먹고 살다 죽을 인생인데 그 어려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영원한 영생을 얻는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을지라도 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좋은 뜻을 가지시고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나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한번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믿는 데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돈 들까 봐 두려워하죠. 믿는 데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가장 큰 것은 물론 죄에서 심판받을 그 어려움, 그 저주받은 인생을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이 가장 크지만 그 외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거, 뭐 중풍병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의 문제, 또 혈루증, 또 나병 환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까? 더구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반대로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는 우리들도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더 큰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은 적은 고통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치유는 성경에 많은 뭐 치유가 일어나지만 치유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물론 본인의 믿음을 요구해서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치유받는 경우도 있고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본인은 믿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치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나와 상관없이 내 주위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의 중보의 도움으로 내가 치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한 가지 케이스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본인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케이스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받을 믿음을 가지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혈루증 여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다 아는 것이니까 지식은 영어로 한번 들을 때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의 사건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이런 불치병을 앓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 단순한 의학적인 질병 이전에 율법에는 이런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병으로 하나의 저주받은 병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이런 사람들이 안전자리에 앉지도 말고 이런 사람과 접촉했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이런 부정한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죠. 이것은 주로 저주와 죄의 상징으로도 이제 그렇게 말해지는 것이죠. 자, 이 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병만 그냥 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 차단되는 외롭고 단절되고 그냥 폐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더 괴롭겠죠. 또 이 병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한 병으로 정한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절망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 나와야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 그런 병들이 들어있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나와서 치유받으라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의사와 돈을 의지하고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치료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의자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겠죠.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로도 나왔을 텐데 자기 의지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오기보다는 의사를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뭐 나왔으면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돈 쓸만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치료를 받는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대. 아주 괴로운 치료를 받은 거예요. 힘든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의사에게 많은 의사에게 그것도 많은 고통을 받았고 더 힘든 것은 병을 치유하면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더 병이 더 나빠졌대. 더 중해졌대. 더 병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쓰고 병은 더 나빠지고 기가 막힌 일이죠. 참 낙심될 일이에요. 이로 인해서 의사에게 받았던 그 상처, 실망감, 배신감 다 의사들이 처음에는 뭐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겠죠. 고치기는 그냥 고생만 하고 병은 더 중해졌고 또 다른 의사를 가서 아 자기는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또 갔겠죠. 그런데 막 고생은 시키고 또 병은 더 나빠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냥 무료 치료받은 것도 아니죠. 있는 재산 다 그들나도록 이제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12년째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여자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기가 막힌 이런 일. 누가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올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소위 말해서 자기 인생의 깊은 바닥을 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더 치료받을 돈도 없어요. 더 의지할 의사도 없습니다. 할 것이 없어요. 이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사람도 돈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막바지 단계, 최악의 상태가 오히려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역설적이죠. 우리도 교회에 오신 분들 잘 나갈 때, 돈 있을 때, 의사 찾을 수 있을 때 교회 왜 옵니까? 병원 가지. 의지할 것이 없을 때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누가 고쳐요? 의사에 고쳐요?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고쳐요? 상담사들이 고쳐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은 그 상처를 누가 싸매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깊은 만큼 그 깊이만큼 주님이 우리 마음을 깊이 만져주십니다. 왜?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어떻게 고쳐요?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를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심으로 상처를 치유하시죠. 사람은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성을 잘 안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거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거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주께 돌아올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쓰겠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의사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 돈도 이제 다 크들나게 하고 그 여자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동안은 주께 안 돌아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런 물론 고통스럽긴 하도 사람에게 그런 수단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아 이것이 나에게 은혜인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기엔 쉽진 않겠죠. 이게 덕인가 행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기 위해서 그러시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마음이 가난해지죠. 누굴 찾겠어요? 더 이상 의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돈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누굴 찾겠어요? 찾을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을 때 그런 상태가 은혜의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나 고난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일단 열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마음 내는 게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께 안 나오잖아요. 아, 저 정도만 되면 좀 자기 고집 꺾을 만한데 안 꺾잖아요. 아, 저 정도 상태가 되면 이제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께 좀 이실 짓고 할 만한데 안 되잖아요. 그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닫혀있던 관심도 안 뒀던 멀리했던 대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아세요? 극적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때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주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마음이 열릴 때는 전에 만날 수가 없었던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만날 수 없었던 극적인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깊이만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까지 들어와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인도 12년 적은 숫자가 아니죠. 12년, 12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 고난을 받을 만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12년이라는 숫자는. 이 긴 세월 동안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때 주님께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마침 그때죠. 우연한 건 없던 거예요. 때와 장소와 환경 우연한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과 함께 무슨 소문이 들렸겠어요? 그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도 그냥 고쳐주시고 또 불치병인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맹인도 고쳤다 이런 소문이 있겠죠. 이런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옛날 같으면 소문이 돌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고치거나 말거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 고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병 환자 고쳤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예수예요. 그 사람의 예수지 내 예수는 아니죠. 근데 내가 이제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 다르게 들리죠. 같은 소문인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일 없을 때는 예배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하고 앉아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찢어지고 상해봐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그런 상태에 온 것이죠. 욥기서 36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적혀야기예요. 이 우리 죄인에게 통하는 방법이에요. 딴 걸로는 잘 안 통해. 좋게 해줘서는 안 통해. 얘들아 말씀 좀 받아라. 좀 예배 좀 잘 들어라. 좀 정신 차리고 말씀 좀 들어봐봐. 좀 졸지 말고 말씀 좀 들어봐봐. 잡생각하지 말고 좀 적으면서 말씀 좀 들어. 안 통하지요? 안 통해.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와서 경험, 한 5000년 동안 하나님이 경험했어요. 안 통하는 거 경험하시고, 아, 이 사람에게 통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아신데 적어요. 공고한 자를 공고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아, 인간은 마음이 공고해져야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열어니, 학대당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고통이 있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한탄할 만한 일이 있고 절망한 그런 고통이 있을 때야 이제 귀를 연다는 거예요. 그제는 귀가 안 열려서 안 들린다는 돈과 의사를 의지할 때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와 상관없어. 안 들렸어. 아직 마음이 공고하지 않아. 아프긴 해도 병이 있기는 해도 아직 마음이 가난해지진 않았어요. 왜?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아직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 아직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육신을 즐기는 사람, 교회가 아니라도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아니라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냥 교회 예배 오는 건 액세서리로 아르바이트로 오는 것이지. 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매달려서 예배 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럴 일이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난 문제없이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 아무 변화가 없었어.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들리는 거죠. 뭐 그렇지. 근데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로 들어.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 없어도 살 수가 있어. 나는 그 말씀대로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문제없이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말씀을 왜 듣겠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의 상태예요.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여자의 저 말대로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안 들렸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들려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그 우리가 다 경험하죠. 뭐 예배 앉아있다고 말씀이 들립니까? 그냥 소리는 들리죠. 그냥 한글이 들릴 뿐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는 않아요. 그냥 사운드로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부정한 불치병도 고쳤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문 차원이 아니에요. 남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영어로 이제 들릴 때는 그건 이제 다른 소리로 들립니다. 다른 말로 들려요. 그러면 똑같은 지난주까지 들렸던 그 안 들렸던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새롭게 들릴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은, 우리들이 뭐, 여러분, 우리들이 다 체험한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소망이 없을 때, 정말 근심, 걱정, 낙심, 공고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는 경우가 있죠. 네. 다르게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건 제가 수동태로 말했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죠. 믿어지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거든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게 들린단 말이에요. 네, 내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하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귀에다가 그 말씀이 들려주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 때는 전에는 그 하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들리죠. 그냥 사실적인 딴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들리는데 이제는 주관적으로 들려요. 그 말씀이 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는 말씀을 들릴 때가 있어요. 누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자기 형편을 얘기해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 때 한편은 기분 나빠도 한편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들릴 때가 있죠. 기가 막힌 거.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할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자기 문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린 그대로 믿음이 되어서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가끔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주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같은 말씀을 때 그러면 내 병도 치유될 것 같은데 하는 믿음이 들어오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 속에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치유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믿음을 주셨겠어요? 그냥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 사모하겠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사모하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사모하게 되고 배부른 자는 그냥 공수로 보내, 빈손으로 보낸대. 예배 와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배불러서 가고 마음이 부한 자는 공수로 보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들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네. 저거 내 말씀이네. 내가 저 말씀대로 될 것 같으네. 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그게 그치면 안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에 대한 내 편에서의 반응이 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핵심이에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믿음이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간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제목도 생각하네. 오늘 뭐 중풍병자인가 혈류병자 기억이 잘 안 나죠. 뭐 병은 병인데 에이 무슨 얘기겠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말씀이 떠내려 내려가 버려. 오늘 혈류증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성경이 자,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다 들으시잖아요, 예배 때. 듣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 신경 써줘 조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유념한다는 뜻이에요.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밭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인내로 뭐함으로? 지킴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지킴으로. 말씀이 떠내려간 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저게 같은 말이에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말씀을 정말 지키도록 사모하면서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그래야 말씀이 안 떠내려간대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말씀을 취하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안 떠내려. 그래 취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중얼거리며 취하로 묵상하는데 떠내려가겠어요? 내 마음이 계속 지켜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지켜야 됩니다. 말씀 듣고 뭐 휙 날아가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열매가 없어요.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아요. 예배 들은 것이나 안 들은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떠내려갈 뿐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에 자기 의지를 들여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결합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결합한다. 즉 우리말로는 순종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히브리 4장 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 복음을 받았죠. 말씀 들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다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유익되는 사람이 있고 유익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익되지 않는 사람, 말씀은 들었는데 신앙의 변화가 없어. 믿음도 안 자라. 인격의 변화도 없어. 속사람이 안 변해. 유익하지 못한 거죠. 예배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들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에 씨를 뿌린 게 다예요. 새가 와서 다 쪼아버리는데, 햇빛이 쉬어서 다 탓버리는데, 가시가 다 양부 빼앗아 버리는데, 들은 것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변하지? 들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자가 말씀에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는 원인은 저겁니다. 한 가지예요. 그럼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이 지식으로 쌓여있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죠? 자기 뜻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은 네가 먹고 싶을 때 다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네가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손을 로봇으로, 로봇 손처럼 딱 해가지고 따먹으려고 그러면 정지 딱 전원이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 죄 안 질 거 아니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기계처럼 살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유의지를 줬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게 내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따먹으면 그 대신 죽는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먹으면 죽는다. 네가 결정해. 따먹고 죽을래?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 있게 했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매주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자기 자유의 선택이에요. 억지로 하나님을 순종하게끔 그렇게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선 말씀이 들렸죠. 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또 어떤 믿음을 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죠. 믿음이 들어왔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왔다고 저절로 안방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안방에 쓱 들어와서 옷을 쓱 스치고 지나가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대지 않고 안방에 있는 것과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소원만 받았다고, 믿음만 들어왔다고, 말씀이 들렸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에, 즉 자기의 소원을, 믿음의 소원을 준 것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때는 소원을 주잖아요. 고난중앙 같은 때는 아 새벽기도 할 소원을 줘서 막 고난중앙에 살이 많아. 소원에 반응을 하니까 반응을. 그런데 소원을 줘도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유예요.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길 소원을 주고 또 어떤 일을 할 소원을 주고 소원을 줘도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지. 자기가 그 소원대로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고 불순종할 것인가.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은 다 여기에 달렸습니다. 신앙의 변화가 있는 것은 다 여기에 달린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똑같이 듣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나뉜 거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여기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들릴 때 또 믿음이 들어올 때는 믿음과 함께 소원을 주는 거예요. 소원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그냥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대로 행할 때 내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원을 들어도 아 하나님이 그때 이런 비전 줬는데 아 뭐 이렇게 나한테 한다 그랬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아 하나님 주시는 뭐 소원은 뭐 그대 그런가 봐. 거기서 그치죠. 자기가 반응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소원 자체가 저절로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는 내 입에 적각 90도로 내 입에 들어오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허황탱 믿음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한데 우리 안에서 뭘 행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의지, 감정, 생각, 소원 이런 게 막 들어있죠. 우리 안에 이게 누가 한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한 소원, 비전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거는 무슨 징조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텐데 미리 나에게 그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인을 미리 주는 거거든요. 그 소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다 아무 소원이 없어. 아무 의욕도 없어. 아무 바라보는 것도 없어. 이게 참 불행이죠. 신앙을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늘 열정이 넘치잖아요. 늘 의욕이 있잖아요. 뭘 생동감이 있는 것은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원만 받고 그치면 안 되고 그 소원이 들어올 때 내 자유의지, 내가 이제 반응할 때예요. 두 가지로. 아, 소원, 아니, 나는 싫어. 난 그렇게 하면 뭐 좋겠지만 나는 안 할래. 나는 이대로 그냥 살 거야. 아, 그렇게 살면 난 힘들 것 같아. 뭐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 소원이 들어오면 그냥 의욕이 넘치고 기쁨과 소망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그 소원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은 나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소원이 들어올 때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호사다마라고 하나님이 좋은 소원을 주는데 좋은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사단에 많은 방해가 있죠. 항상 그러잖아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아, 소원을 가졌는데 교회 나가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 교회 와서 힘 얻고 나가면 없어지고, 와서 소원 얻고 나가면 소원 없어지고. 그게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일주일마다 다시 소원이란 주사를 맞아야 살아나. 그리고 나가서 없어져 버려. 자, 이 여인도 자, 옷에 손만 대어도 낫고자 하는 소원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몇 가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것은 분명히 소원과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하면 되죠. 근데 하기까지 방해가 들어옵니다. 왜? 인간적인 방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해가 들어옵니다. 무슨 방해가 들어올 것 같아요? 우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12년 동안에 알았어.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병이 더 심해졌어. 12년 동안 알았으면 완전히 병자죠. 더구나 여자의 몸, 약한 몸으로 병이 걸렸는데 최근에는 또 더 심해졌어. 잘 걸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 이런 허약한 상태인데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돼? 예수님 주위에 지금 많은 장정들이 에워싸서 같이 간대요. 그냥 예수님 혼자 딱 있으면 나가서 만지면 되겠는데 사람들이 에워싸 있어. 근데 자기 여자의 몸이야. 병약한 몸이야. 힘도 없어. 누가 길 비켜주는 것도 아니야. 생각이 들어죠. 나가 봤자겠네. 헛수고겠네. 나가도 만날 수는 없네. 나는 아닌가 봬.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예 소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자기 형편 보는 맞는 말이죠. 자격이 없다는 생각, 나는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이때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소원을 왜 주셨겠어요? 안 될 소원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소원과 믿음을 줬으면은 내가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걸 방해를 이기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죠. 그냥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눈만 쳐다보면 나을 소원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멀리서 눈만 딱 쳐다보면 안 돼. 그런데 옷을 만져야 되는 소원을 줬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로서 남자의 옷을 만지는 거 그렇게 정결한 행동은 아니죠. 여자로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색스럽게 어떻게 남자의 옷을 만져? 또 그 귀한 예수님의 옷을 내가 어떻게 만져?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남들이 보면은 나를 어떤 여자로 볼까?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부정한 여자로 보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죠. 즉 사람을 의식하게 돼.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은 소원이 싹 사라지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선뜻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방해는 역시 무슨 방해 같아요? 가장 큰 방해가 항상 따라다니죠. 무슨 방해 같아요? 사단이 주는 방해. 내가 분명히 소원을 받았지만서도 과연 손을 대면 정말 나을까? 의심이 들었지, 의심이. 진짜 나을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손 댄다고 나을까? 내가 허황된 생각한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 의심이 들으면 모든 의욕이 쫙 내려앉아 있으면서 관두게 되는 거죠. 힘이 빠지죠. 이때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해요. 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른 건 다 내가 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주는 거잖아요. 그건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걸 이기고 나갔다는 것이 이 여자의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결국 손을 대잖아요. 안 나갔으면 모르는데 나가니까 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믿음을 주시지만서도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사람은 욕을 놓쳐요. 하나님이 다 해주길 바래. 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믿음을 주셔도 자신이 반응하지 않은, 반응을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이 있죠. 반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100번 예배, 1000번 예배, 1년 예배 그렇게 예배 형식 갖추는 것보다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순종하는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잘 드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또 잘 드리려고 그래. 종교적인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보다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할 일은 안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그럼 그냥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으면은 손을 대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와서 옷자리를 스쳐갈 것이라는 믿음을 줬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나가서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요단강이 모맥시계여서 막 넘쳐난다 했어, 물이.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래 물이 넘치지만 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면 그칠 물이 그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요단강까지 가는 건 또 해. 가서는 하나님이 그칠 것이라는 요것만 생각해. 그칠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와서 가만히 서 있어. 그치기를 기다려. 내 딛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거든. 물이 막 세게 흐르는데 딛는 거 쉽지 않죠. 빠질 것 같아요. 이 믿음의 행위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요단강까지 왔는데도 물이 안 고쳤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믿음으로 흐르는 그 깊은 물에 발을 디뎠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큰 믿음이 들어와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팔부능선까지 왔어도 아무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제적인 열매는 없는 거죠. 아는 건 다 알아. 혈루병 박사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무슨 말씀일까? 물론 그거 기대하셔야죠. 예, 기대하시지만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말씀에 반응한 결과 능력에,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봅니다. 그녀가 말씀에 순종해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대기 직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되는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본인이 먼저 알았어요. 본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아셨어. 자기 몸에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어서 자기 능력이 나갔는지를 찾았어요. 그 제자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누가 내 몸에 손 댔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이 이렇게 오면데 한두 사람의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 눈을 있으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은 옷에 손을 대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내게 믿음으로 된 자에게만 능력이 나기 때문에 그걸 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냥 손 댄다고 병이 다 나는 건 아니죠. 같은 예수님인데, 같은 예수님의 옷이고 몸인데 많은 사람이 손을 댔어요. 근데 왜 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가요? 오직 한 사람, 그 여자에게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따라다닌다고, 가까이 있다고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 자와 그냥 믿음 없이 밀치고 아무리 부딪혀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분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몸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지식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그건 내 편에서 자랑할 것이지만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으면 능력이 안 나가면 그 지식, 그 행위, 그 노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군중들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열심을 해서 따라다니지만 다 떡 먹기 위해서 살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따라다녔지만 믿음으로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인에게는 그 즉시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민감하셔.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와 믿음 없이 밀치고 난리 낸 사람과 상관 있고 없고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는 알잖아요. 예수님 지금 누굴 찾는지. 그래서 아주 두려워해서 이제 책망받고 이제 야단맞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두려워서 떨며 나왔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막 용서 구하려고 엎드려서 자기가 한 사실을 이실 짓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외로 그걸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자는 놀랬을 거예요.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칭찬, 축복, 은혜를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딸이 낫게 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는 이 여자가 병이 난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이 고쳤는데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고쳐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이 단지 이 여자만을 위해서 이 여자를 기리기 위해서 기록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똑같은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한 가지 케이스는 자기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하튼 믿음으로 치유받고자 하면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은 시작이 안 돼요. 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으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지식으로 들리면 또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들릴 때 믿음으로 들려야 돼요. 지금 여자는 이렇게 들렸잖아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들려서 어떤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소원이 들어왔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그 소원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케이스에는 이 여자도 처음부터 말씀이 들린 건 아니었어요.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었죠. 12년 동안 버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고난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 바닥을 치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난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귀가 열리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깨어지면서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곤고한 자를 곤고할 때 구원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귀를 여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예 이제 하나님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겠습니까? 절망하고 그냥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인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체험을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을 보통 사람 못하죠. 어디 가서 욕먹어요 이런 말 하면은. 자기가 체험한 사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행히 너에게 유익이라 했으면 진짜 안 맞을 텐데 내게 유익이라 했으니 다행이죠. 내게 유익이라. 무슨 유익이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무슨 뜻이겠어요?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쉐마, 말씀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이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대요. 그전까지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르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고난 때 보는 성경과 편할 때 커피 마시며 보는 성경 다릅니다. 마음이 부유할 때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믿음이 생기질 않잖아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공고한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 귀를 여는 그것을 내가 느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느끼죠. 말씀이 다르게 들리잖아요. 말씀 읽는데 다르게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매주마다 주일 말씀이 들려지죠. 수요일 날 셀 예배에서 말씀이 들려지죠. 매일 새벽 예배 때 말씀 들려지죠. 금요 예배 때 말씀 들려지죠. 또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면서 성경 말씀 보죠. 정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 주일 말씀 못 받으면은 그래 새벽 예배라도 말씀 받아라 얘야. 새벽 때 못 받았니 금요일이 있다. 금요일 날에도 말씀 받아라. 그래도 안 들리니? 그런 큐티 때 말씀을 좀 받아라.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사실 모든 말씀 다 안 받아도 어느 날 잠깐 보는 한마디 말씀만 봐도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예배 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올 때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게 한 상태에서 오셔야 돼요. 토요일 날 실컷 세상과 즐기다가 부하게 오면 좀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주님께 붙잡는 마음으로 오시면 말씀이 다르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 내 귀에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또 안 믿어지는 것이 병이잖아요. 주님 이 안 믿으려고 하는 이 악심, 안 믿으려고 하는 이 불신, 이것과 싸우는 기도를 해야 그 사단이 더 이상 아 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면은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져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